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긍휼입니다. 특별히 어떤 은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곳에서부터 그 모든 죄악된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느냐, 그것을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선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아니라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는데 그 천사 앞에 선 대제사장 된 여호수아를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를 대적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 우고하지 않으시고 창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을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이 더러운 옷은 입었다. 자기 앞에 선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 특별히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자기 본토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이 여기 있는 같이 대제사장과 더불어 선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들입니까? 바로 마귀에게 이렇게 고소를 받는 죄악된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더러운 옷을 여기서 보면 벗기라는 것 더러운 옷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악이에요. 죄악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던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더러운 옷입니다. 이 더러운 옷이 있는 한 마귀가 항상 참수합니다. 저 아무개 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언약의 백성입니까? 어떻게 저렇게 뭐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마귀가 항상 참수하고 있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지었을 때 항상 끊임없이 마귀는 이렇게 참수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소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것들을 기억시키고 아, 뭐 이런 죄 잘못했습니다 라고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소한다라는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마귀가 고소하는 것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앞에 있는 선자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십니다. 내 죄악을 오히려 깨끗하게 제거하셨다, 정결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 죄를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정결케 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자인데, 죄에 빠져 있는 자인데, 죄악이 있는 자인데, 그것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는, 정결케 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 사죄의 은총이 바로 오래전에 벌써 이렇게 다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그 죄로부터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걸 압니다. 마귀의 참소를 마귀의 고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전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대제사장도 그와 더불어 정말 성전을 지으려고 정말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자기 본토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이 주님 앞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이 없는 거죠.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자격을 갖춘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격이 바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때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죄를 제거해 주시고 그 죄를 오히려 정결케 해주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를 덮여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서 자격 있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의의 옷을 상징하고 이것은 정결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의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런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이 구원, 이 사역, 이 용서받고 정결케 되어지는 이 전 과정은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죄악을 제거해 버린 자 바로 용서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더 정결케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운 그러한 신분으로 거룩한 신분으로 삼아주신 백성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지금 우리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사셔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서 옷을 입히고 여호와는 천사에 섰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로 그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대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 상급을 받는 이러한 모습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속받은 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자는 하나님의 도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에서 왕래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규례를 청종하 하고 지켜야 된다. 내 도를 행해야 된다.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집을 바로 제사장으로서 그런 모든 성전을 다스리고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죄악을 제거함을 받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용서하심과 신분으로 정말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자격을 받은 자의 삶이 이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정결하게 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제 이전의 삶과는 차별화되는 하나님의 도를 행할 수 있는 자,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정말 신분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 같은 자로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구속받은 자, 은혜 받은 자는 늘 우리가 알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종종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그 하나님의 구속, 그 은혜, 그 긍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구체적인 삶의 그 모습들까지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이제는 정결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받은 자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을 이행하며 말씀에 따라 청종하며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청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 청종,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이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싹이라는 거, 구약에서 이 순이라고, 옛날 성경에 순이라고 하고 싹이라는 건데 영어에서 브랜치라고 하는데 이 싹이 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예표의 사람들을. 바로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들이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는 그 순종의 모습하는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냐 하면은 바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것도 나의 힘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더욱 주님 앞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의 뜻을 지키는 그런 순종의 삶을 우리가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순종의 모습 중에서 가장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종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순종하는 자들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의 아들일, 바로 순종의 메시아,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의 구속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메시아는 9절에 이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 돌도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냥 돌이 아닙니다. 보세요, 이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고 합니다. 돌에 눈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흔히 성경에서 반석이다, 이렇게 돌, 이 돌 반석 이렇게 비유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돌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이런 돌에서 이 일곱 눈이 있다. 이것은 전능성을 말하고 있고 완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일곱 숫자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이면 이 땅의 죄를 하루에 제거하리라. 모든 것을 알고 통치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완전한 눈을 일곱 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를 감찰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거기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일곱 눈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일곱 눈으로 완전히 보시며 살펴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 우리들의 그런 모든 여러 가지 형편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도 보시고,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이 무궁한 이 은혜와 전지전능하심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올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이 메시아, 바로 주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정말 10절에서 말씀해주시는 놀라운 또한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로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 무화과나무,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정말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분의 모든 정말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 가운데 초대를 받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은 자,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저는 여기서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다는 것은 바로 이 더러운 죄악된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이 대제사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죄악된 우리들의 상태, 바로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된 이 모습을 주님 앞에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구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감찰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더 순종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해 가시는 것이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쓰러지고 정말 지금 또한 죄악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대속의 공로, 그 사랑의 공로, 그분이 하신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주님 앞에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임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시면서 이 죄인들, 더러운 죄인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과하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